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미국 시간 6월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사무차관은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는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일본과 미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도의 스기야마 차관으로부터 설리번 부장관의 취임에 대해 축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향후 흔들림 없는 일미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설리번 부장관과 연계해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부장관은 스기야마 차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지역 및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양자는 일미 관계, 북조선, 남중국해 등의 문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후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및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서 일미 협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보를 포함한 일미와 일미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스기야마 차관으로부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말하고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여 양자는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일본과 미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최근에 만난 한국인과 탈북자의 일본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조선 관련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조선에서 심한 가뭄과 함께 북조선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올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만난 한국인과 탈북자의 일본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일본의 민간 텔레비전 취재 통역의 부탁을 받고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인천항 연안 여객역에서 고속 여객선을 타고 북조선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연평도에 갔습니다. 연평도는 2010년 11월 23일 북조선에 의한 포격을 받은 장소로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섬입니다. 저는 이번에 텔레비전 취재진과 함께 현지 한국인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의 가운데는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숙박한 민박 주인은 저희가 일본에서 온 취재진이라는 것을 알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숙박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민박 주인에게 왜 우리를 그렇게도 잘 대접해 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에 의하면 자그마한 연평도에 북조선의 포격 사건이 있은 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취재로 연평도를 방문해 민박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각국의 기자들은 민박의 사진과 명함 등 여러 가지를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NHK와 일본 언론의 취재진도 이 민박을 이용하고 그들의 민박에 진심 어린 접대에 감격했다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들의 친절성과 예의 바른 행동에 감동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민박 주인은 한국 텔레비전으로 일본에서 재난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문 중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며칠간 운항 중지된다는 것을 듣고 이 상태로는 취재에 지장이 있다고 제가 민박 주인에게 말하자 그는 오장장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오장장과 함께 해안경찰서까지 가 오선의 승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승선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박으로 돌아온 저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준 민박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만약 일본으로 관광을 오시게 되면 제가 도쿄를 안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쁜 속에서도 성심성의로 도와준 오장장과 배를 타고 섬을 떠나는 저희들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래워주던 민박 주인의 모습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또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처음 일본 방문은 일본에서 열리는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만 자신이 상상했던 일본과 실제 일본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 들어 그 후 일본을 알기 위해 두 번이나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오기 전에는 북조선에서 어려서부터 반일 교육을 받아온 탓에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쿄는 아주 깨끗하며 질서 있고 특히 남을 배려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보며 한국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일본의 농촌과 어촌을 방문하여 일본인들이 친절하고 검소하고 매우 예절이 바른 국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일본의 전통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6세기 조선 통신사의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사람이 쓴 책에는 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하니 일행을 보려고 많은 일본인들이 길 좌우에 모였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앞에 서고 키가 큰 사람들은 뒤에 서서 질서 있게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북조선에 있을 때에는 반일 교육에 의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을 알게 되니 일본인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일본에서 살고 있는 긍지감과 함께 지금도 일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북조선의 사람들도 일본을 한 번만이라도 방문할 수가 있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인식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하여 제가 만난 한국인들 속에는 일본인들과 일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고 그들의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지길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최근 만난 한국인과 탈북자의 일본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을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7일 북조선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날에 북조선은 대륙간 탄도 로켓 ICBM의 발사 시험으로 좀 잘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이른바 로프티드 궤도란 그런 방식이 고고도에 좀 발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그 북조선의 발표에 따르면 2.8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표준 궤도로 그 바꾸면서 좀 계산하면 아마 6,000km 이상을 좀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은 북조선에서 발사할 때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이번 발사가 됐던 후에 미국 정부 트럼프 정권으로 이번 북조선의 발사 시험이란 것은 ICBM의 발사 시험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ICBM이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초기 단계란 것은 그것도 명백하고 미국에 대한 그 총력으로서 생각할 때 아직은 부족한 것은 모자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격력이라고 할까 억제력도 좀 발휘를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산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가능하면 뉴욕, 워싱턴 DC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완전한 ICBM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초기 단계의 ICBM 개발에 성공됐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모자라는 단계이다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발사했던 북조선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역시 큰내 선정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사를 통해서 북조선이 선정하는 것은 그 이상 미국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뭐 사실상 7월 4일 날에 발표된 보도를 좀 본다면 이번 발사를 통해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간을 좀 근원적으로 정식을 시켰다고 뭐 그것까지 좀 그 명백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좀 무섭지 않다. 랑 막 이런 막 안심 안전 선언란 것은 좀 이번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후에 북조선이 이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다 인민 생활의 향상에 집중할 수 있다 막 그런 뜻이 나올 테니까 막 이러한 것을 좀 근내적으로 선정하고 싶었던 것은 막 이번에 ICBM 발사의 하나 목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물론 이런 ICBM 발사한 것은 미국에 대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은 ICBM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기 단계이고 완성 때까지 아직은 10년 동안 그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가운데 미국이 북조선의 좀 그 미사일 캐벌, ICBM 캐벌이라는 것은 통계를 하도록 나오라고. 막 그렇다면 북조선도 좀 그 협상을 좀 하려고 한다고. 막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미국에 이번에 좀 너무 좀 협박을 했는데 지금 ICBM 능력으로 좀 진짜 가지고 그것은 계속 좀 우리 노력을 하면 진짜 ICBM 좀 완성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하냐? 그 자료 좀 보는 거나 압력만 하는 거 아니고 좀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협상하자, 통결의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막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근데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북조선의 좀 대도 자세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남북 대화 거기에 좀 그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것은 문재인 그 한국 정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월에 14 공동선언 10주년을 좀 그 향해서 먼저 남북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4년의 히트곡 도 알피의 별 하늘의 디스턴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알피의 별 하늘의 디스톤스를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해 납치 문제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하라 타다 아키시 사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라 타다 아키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980년 6월 중순 오사카에 살고 있던 하라 타다 아키시는 북조선 공작원 신광수 일당에 의해 미야자키 현 아오시마 해안으로 끌려가 공작선에 태워져 북조선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43살이었습니다. 하라 씨를 납치한 신광수는 본인이 하라 씨인 것처럼 속여 하라시 명의의 일본 요건을 부정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걸쳐 해외로 건너가 해외의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한 공작 활동을 했습니다. 하라시 사건에 대하여 북조선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북조선 측은 하라시가 1984년에 타고치 야에코시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며 2002년 9월에 하라시의 사망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측은 나중에 이 확인서는 당시 일본 조사단이 방문했을 때 급거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밖에 하라시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이 주장하는 하라시와 타코치 씨의 결혼에 대해서도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에 의하면 타코치 씨와는 1986년 7월경까지 같은 수용소에 있었는데 타코치 씨와 하라시가 결혼한 일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라시의 안부에 관한 북조선의 설명에 신빙성이 없어서 하라시가 1986년에 사망했다는 북조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수사당국은 하라 타다 아키시 납치 사건의 실행범인 북조선 공작원 신강수와 공범자인 김기룩을 국제수배하는 동시에 북조선에 대해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라 타다 아키시를 포함한 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그리고 진상규명을 북조선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라 타다 아키시 사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타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츠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오루씨, 마츠키 카오르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게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 581 6011-813-358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